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근현대의 건축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근대 건축으로 시작하였으나 생애 마지막에는 현대 건축으로 나아간 인물로서 동양과 서양의 건축을 융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카피에 불과했던 미국의 건축이 독자적인 양식을 갖추고 이후 현대 건축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로비하우스나 낙수장, 구겐하임 미술관 등 이미 세계적인 건축물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와서 보고 갈 정도로 유명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이런 전설적인 건축가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은 건물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디자인이 가장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건축가로서 건축의 기본 원칙인 기초작업과 좋은 자재 선별하는 사용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일본 동경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1912년 당시 호텔 총지배인이 호텔 신관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건설을 의뢰하여 총 4년이라는 공사의 시간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4년의 공사 기간 중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기초 공사하는 데 소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재부터 시작하여 일상 품목에 쓰이는 목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좋은 자재를 본인이 직접 선별하였는데 이 때문에 당초 호텔에서 세운 예산의 약 5배가 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호텔의 관계자들과 사람들은 왜 기초 공사와 자재에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냐고 비난하였으나 그는 묵묵히 기초를 다지고 또 다졌으며 좋은 자재로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이 완공 후에도 여전히 비난은 가시지 않았고 임페리얼 호텔은 시간과 돈을 무리하게 들여 지은 건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도쿄의 관동 대지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크기가 8.5로 도쿄 500만 인구 중 약 15만 명이 사망하였고 3만 7천 명이 실종되었으며 도시의 절반이 폐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임페리얼 호텔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호텔은 유리창 5개만 깨졌을 뿐 전혀 손상 없이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무사하게 그런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한 건축가의 우직한 신념 때문에 세운 결과 이 호텔은 대지진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야 할 건물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세워갈 때에 필요한 기초와 자재는 세상 건물에 쓰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많았고 세속적인 악이 가득 찼으며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가득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또한 음행의 문제와 더불어 분쟁의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는 숙련된 건축자, 건물을 짓는데 익숙하고 세련된 건축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일꾼이 되어야 하는 집사님들로 구성된 이 집사회 헌신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터 위에 건물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기초에 위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였지니라. 이 닦아 둔 것을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데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라는 말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할 때 자주 쓰던 용어였습니다. 사도란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만 특별히 임명했던 특수한 직분이었습니다. 즉 그는 믿는 자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친히 불러 위대한 구역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사명에 따라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의 터를 닦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건물을 세기 위하여 먼저 안전한 터를 찾아 그 위에 세워야 튼튼하듯이 바로 바울 또한 교회가 나중에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한 터를 찾아 기초를 닦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놓은 기초를 토대로 바울의 뒤를 잇는 사역자는 다시 기초를 놓는 두 번 작업할 필요 없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모든 교회의 터는 항상 동일했는데 언제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만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참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했던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반석이 터인 것입니다. 즉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하신 성육신 사건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믿는 것, 즉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그러한 신앙 고백을 기초하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그 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이 신앙 고백의 터 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품 백화점 붕괴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서울 특별시의 서초구의 서초동에 있었던 상품 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으로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총 1,445명의 종업원들과 고객들이 다치고 죽었으며 주변에 많은 피해를 속출한 그러한 인명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 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는 예정된 참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건물을 지을 당시 기초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품 백화점이 지은 부지는 백화점을 지을 수 없는 주거용 부지였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에 버틸 수 없는 땅이 애초에 아니었음에도 이 회사는 수많은 비리를 통하여서 그 용도를 변경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애초에 상가로 설계했던 우성건설에게 상품 회장은 백화점으로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를 건설사가 거부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자회사 건설사에게 특별한 검사 없이 용도를 변경시켜버린 것입니다. 애초에 지을 수 없는 땅에 설계한 자를 무시해버리고 또 용도를 변경해버렸으니 뭐 그 뒤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기초공사 이후 부실공사로 인해 결국 백화점 건물을 지었으니 그 결과 상품 백화점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실로 비참하게 무너져버리고 자그마치 피해액 약 2,700여 원을 남기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세워갈 때 그 기초를 먼저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세워진 건물의 안전도는 천차만별로 커질 것처럼 교회 또한 무엇에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 어떠한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물을 어떤 기초로 놓고 터를 닦아야 그 위에 세워질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할지 아는 사람은 바로 이 건물을 설계하는 자, 바로 설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설계하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전지하시며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설계자가 되어 예수 신앙 고백을 기초로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이 닦아놓으신 이 터 외에는 결코 더 좋은 터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통예배가 있는 교회를 고리타분한 교회, 너무나 따분한 교회로 인식하고 전마다 좀 더 사람을 이끌기 위하여 현대 대중의 문화와 음악을 예배와 접목하여 젊은 불신자들도 교회에 쉽게 접근하게 이러하려는 소위 열린 예배가 너무나 사회의 팽배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 취지는 좋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전통 예배에 벗어나 자유분방한 형태로서 아무나 쉽게 참석할 수 있게끔 변화됨에 따라 결국 인간의 흥미 위주의 감각적인 예배 형태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교회를 호기심에 따라오고 흥미 따라 가지고 와서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가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치는 것 또한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터 위에 세운 교회는 그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시험거리에도 그냥 넘어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부실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없고 자기 잘난 맛에 서서 거들먹거리면서 돈 좀 내면서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달라는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니 말씀계 천당과 지옥은 더 이상 없고 구원도 없으며 오로지 숫자에 연연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모을까 방법론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이미 붕괴의 참사가 예정된 기초가 부실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가 바로 유일한 터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둔 교회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어떠한 재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드시 좋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성도는 자신의 최고 최대의 공적을 자재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제 기초공사가 끝났으면 당연히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방금 보았듯이 10절에서 1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적인 터를 사도들을 위해 닦아놓으셨지만 그 터 위에 다른 이라고 하였듯이 이제 이후에 성도들이 각자의 시대와 장소에 각각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을 때 조심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잘 지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용한 자재 선별에 달려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상반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공적은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를 말합니다. 즉 성도는 각자의 수고와 노력을 들여 자신들이 선택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값지고 귀한 자재를 써서 교회를 세우는 반면 다른 부류는 바로 나무와 풀 집처럼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자재만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자재든지 값싼 자재든지 무엇을 써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세워져 교회라는 형태를 결국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각자가 자신들이 선별한 자재들의 질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각자의 공적을 확인하실 때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는 불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는 심판의 지옥의 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재의 질을 시험해보기 위해 한번 불태워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교회의 시간을 내어 봉사를 하고 최고의 드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 나무나 풀, 집과 같은 자재로 선별한 성도의 공적은 그 순간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14절과 15절의 말씀대로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에 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에게는 해를 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해를 받으리니는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급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원과 상급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얻지만 공적은 자신의 공적의 결과로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섬긴 성도의 공적은 끝까지 남아 큰 상급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성이나 힘은 고사하고 남들 앞에 보이기에 민망하지 않을 정도 체면치레 할 정도만 드리며 예수 믿는 신앙 하나만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 성도는 그 공적이 불에 타 하나도 남지 않아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다양한 성도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똑같은 동 똑같은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달라 보이는 가정집들이 요새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롭게 이사하시면서 리모델링 하신 분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취향에 맞추어서 어떤 분들은 심플하게, 어떤 분들은 화려하게, 어떤 분들은 아이에 맞춰서 자신의 집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신방한 집이 제 취향에 너무나 잘 맞아서 비록 지금은 집이 없지만 혹시나 언젠가는 생길지도 모르는 제 집의 인테리어를 생각해볼까 하고 한번 검색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인테리어 하기를 위한 그 비용이 참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심 놀라면서 검색하던 중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높은 가격에 놀란 한 견적 문의자의 질문에 인테리어 업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가족이, 내 아이가 살 내 집인데 이 정도는 투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플하고 멋진 것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적이면서도 단열과 소음 방지 기능이 등이 뛰어난 고급 인테리어 자재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많은 인기로 끌고 있는 것은 이 시국이 어려워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때에도 유독 이 인테리어업만 연매출 21조에 육박하며 꾸준히 아니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투자하고 꾸미는 것이 바로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돈만 들어가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시간을 내서 점검하고 항상 신경 써야 되며 완성된 뒤에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꾸밀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일정 기간 지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집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갈 내 집이기 때문에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다하여 마치 새 집을 짓듯이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자기가 평생 살 집처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좋은 자재로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집을 빼서 이사를 갈 것처럼 나무나 풀과 잎으로 짓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경향을 내가 앞으로도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이 그리고 내 손자와 손주가 아니 내 후손까지도 살아갈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결단코 좋지 못한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지으시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자재, 기능도 아주 좋고 그런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보기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능과 내구성까지도 튼튼하여 어떠한 자연재해도 끄덕없으며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수고를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최고의 최대의 공적의 자재로 세워가는 자가 바로 이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교인이라고 하면 겉보기에는 다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이 지상교회에서 하나씩은 맡으며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모든 성도가 매주마다 주일 예배 출석하고 꼬박꼬박 헌금도 할 것이며 저마다 직분 하나씩은 가지고 열심히 그저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예수 재림날에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로 한번 태워버리기만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뭔가 남들 앞에서 있어 보였던 공적들이 그 불길 앞에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는 최고의 좋은 것,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 가지 장식하며 세우면서 하나님의 집에는 여기저기 어디서든 볼 수 있으며 주워올 수 있는 나무나 잎으로 세운 사람의 결과가 아주 깨끗하게 드러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을 열심히 잘 쓰고 아주 잠시 남는 시간, 그것도 쪼개어서 잠시 잠깐 봉사하거나 전도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돈 다 쓰고 이제 남은 돈 약간의 일부를 그저 체면치레 하는 성도, 현금하는 이 성도들이야말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상급을 얻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훗날 다가올 어떠한 위험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좋은 재료를 사용한 것 같이 사람은 눈앞에 체면치레하는 최저 최소의 공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도 든든하고 당당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최고의 최대의 공적으로서 이 경향을 나와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후손들이 내 집으로서 더욱더 사랑하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집사회 여러분, 제가 97년도 경향에 처음 왔을 때가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대전의 한 구석탱이의 시골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큰 교회를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그 크기가 너무나 크고 일성전의 이 웅장함에 놀라고 그리고 지하로 가면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미러와 같은 그 거대한 크기에 와, 세상에 이렇게 큰 교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거대하고 큰 건물이 제가 다니는 교회라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곳에서 제가 성장하며 그 자부심을 느끼는 대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큰 건물,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서 바로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강단서 올려펴는 설교와 성도님들의 뜨거운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는 언제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이에 성도들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가 생기가 넘치고 항상 움직이고 이 교회를 더욱더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들이 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 자부심 있구나,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라고 대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로 44주년이 되는 이 경향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든든하게 세워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 고백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큰 풍파가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견딜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선 우리의 선배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신들의 최고의 공적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정말 피곤하나 아프나 언제나 한결같이 그 직분의 자리를 지켰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날씨에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하러 나갔으며 정말이지 자신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기 때문에 이 경향교회가 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우셨으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즐거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때까지 이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하고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인부가 필요하듯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충성하여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가장 큰 일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헌신하시는 집사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교회의 봉사와 재정을 감당하는 이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야말로 먼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의 헌신의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욱더 교회를 빛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라고 영광스러운 명예와 저 하늘의 큰 상금을 누리시는 집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회는 좋은 터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터를 기초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사람을 흥미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고 반드시 풍파를 통해 시험을 통해 무너뜨려 버리신 것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재료로 사용하여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반드시 자신의 최고의 공적을 자재로 사용하여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최고의 최대 것을 다 쓰고 남은 빈 껍데기 같은 최저 최소의 자재로 지은 교회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으며 훗날 예수님이 오사 불로 심판한 후에 부끄러운 귀인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내 자신의 최고의 공적을 자제삼아 앞으로도 이 경향교회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